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500만여 명, 전체 사망자는 32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155만여 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러시아와 브라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미국이 가장 많은 9만 명에 달했고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도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남미가 지난주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보고된 9만여 건 중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20%를 조금 넘었습니다. 브라질이 최근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감염국이 됐습니다. 이어 페루,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도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더 많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 관계자들은 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최악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거의 3주가 걸릴 수 있어 재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바이러스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도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하루 4만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어제를 기해 50개 주가 모두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첨단 어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제한한 판매액은 18개의 첨단 어뢰와 관련 장비로 약 1억 8천만 달러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어제 의회에 이런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 승인에 어뢰뿐 아니라 훈련과 기술 및 물류 지원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면서 이번 결정은 타이완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중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포함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4년 연속 승인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중국 정부 탓으로 돌리며 중국에 대한 비판 수비를 높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악랄한 독재 정권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면서 전염병 퇴치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그들이 세계에 끼친 피해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약속한 20억 달러는 5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수조 달러의 손해를 끼친 것에 비하면 짓꼬리만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인 9만 명이 숨지고 3천만 명이 실직했으며 전 세계 30만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 공화당의 대응 실패로 인해 전 세계 부과된 비용은 9조 달러가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의 무능함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 대량 살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내년에 도쿄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도쿄올림픽은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내년 여름이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솔직히 말해 조직위원회가 3,000명 또는 5,000명을 영구적으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국 외부 관리들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오늘 아바스 부사비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효과 없고 반복적인 제재는 미국 행정부의 나약함과 절망, 혼란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유엔 제재 위원회 신규 회원국들과 의장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제재 이행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악성 행위자들의 완화 시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군축회의 고위 대표는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촉구했으나 북한은 외교적 관여보다 군사적 경로를 추구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군축 고위 대표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교적 해법보다는 군사적 경로를 추구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 대표가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They seem to be a clear sort of a sign coming from BPRK that they wanted to pursue their military development path.
나카미스 대표는 20일 핵무기 감축,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 멈추기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대화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히 모르지만 북한은 외교적으로 다시 관여하는 것보다 군사 개발의 경로를 추구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었고 양국이 대화의 경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싶지만 영내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이어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각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This is a time when, in fact, all countries that have a stake in that DPRK denuclearization.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가 협력해 미국과 북한이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촉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그러나 현재 보이는 신호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악성 행위자들의 제재 완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을 막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은 18일부터 이틀간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입장문에서 일방적인 경제, 금융, 무역 제한,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부정하는 반인도적 제재, 그리고 지원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정치화를 끝낼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의 입장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 동맹국, 파트너,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는 나쁜 행위자들의 능력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악용해 제재 완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미국은 이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보건과 복지가 엄청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 원조 및 보건기구의 지원 승인을 신속히 촉진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수년 동안 북한 내 광범위한 보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 면제의 신속한 처리와 승인과 관련한 유엔의 노력을 이끌어온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고 항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 체제의 대부분에서 제재가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전달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북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정부나 기관들이 인도적 지원과 무역과 관련해 기존의 면제와 승인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허가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UN과 협력해 제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제재 이행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VOA가 입수한 이 설명서는 제재의 신뢰도와 합법성을 해치는 도전 과제로 인도주의 활동 제약과 적법한 절차의 생략 등을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UN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제재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민간단체 CCSI가 제재 이행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서 주 배포 대상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신규 회원국들과 의장국들입니다. 설명서는 현재 작성을 의뢰한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이 최종 검토 중이며 약 6주에서 8주 뒤 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CCSI가 VOA에 20일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설명서 초안에는 제재 절차와 개념, 용어 정리 외에도 제재의 신뢰도와 합법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도전과제들이 지적됐습니다. 첫 번째 도전과제로는 제재가 인도주의 활동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금융권이 제재로 인한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서비스를 거부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기구들이 쓸 수 있는 은행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작성한 엔리코 캐리 씨 CCSI 이사는 20일 VOA에 UN 대북 제재의 경우 인도주의 면제를 위한 장치가 있지만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met in Geneva with maj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who are confronting these issues. There are a number of models floating around how that could be done. A concerted effort on the part of the sanctioned
설명서 작성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주요 인도주의 단체들은 대북 제재의 일회성 인도주의 면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캐리 씨 이사는 중요한 것은 제재위원회가 집중력을 발휘해 면제 요청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일회성 면제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제재위원회의 처리 속도와 관심 결여라는 것입니다. 설명서는 해법으로 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에 인도주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례를 수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로는 제재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CCSI의 캐리 씨 이사는 예를 들어 제재 대상을 지정할 때도 해당자에게 해명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hile in North Korea, sometimes this is a little bit more difficult. Somebody is accused of having violated the UN sanctions, then you have a communication problem. But there are ways how to you can try to overcome this problem. Efforts have to be made.
북한의 경우 UN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과 연락을 취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의 도전 과제로 수많은 제재 조항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민간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문제와 제재 위반과 이행에 있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는 성평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유엔 제재 체계 전반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North Korea is a very powerful cyber force in the world, and they have leveraged their capabilities incredibly well. The UN sanction system is very slow to respond.
캐리 시사는 특히 북한은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사이버 위협이며 가상화폐와 인터넷을 통한 지적 재산권 탈취 등 다양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유엔은 가상화폐 문제만 다루는 등 매우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CSI는 유엔 지도부의 승인 아래 회원국들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재 이행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에티오피아, 지부티, 알제리, 기니, 모잠비크,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약 500여 명의 정부 당국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 이행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지 반년이 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북제재 완화 요구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건 지난해 12월 16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튿날 결의안 제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며 정치적 해결의 급박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도 형식 추유 중요 민간 시기, 정치 해결의 긴포성 진입부 상승.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 의류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또 남북한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북한의 요구사항인 제재 해제 문제를 안보리에 공식 제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무력 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때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즉각 제재 완화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며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등의 지금 상황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결의안 제출 2주 뒤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급 회의가 열렸지만 이사국들의 호응은 없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 소식통은 당시 VOA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가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결의안이 안보리 단결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최소 9개 이사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의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러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데는 북한 달래기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반도 영향력 유지와 대북 교류를 고려한 실질적인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안보리 내 부정적 기류는 이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You know, some members of the view that sanctions should be maybe not lifted, but
지난 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벨기에 대사는 어떤 이사국들은 제재 철회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의안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안보리 순회 의장을 맡은 중국은 결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Many countries are also being affected negatively by COVID-19, including DPRK.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 등 취약국에 대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완화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Those are not sanctioned anywhere at any time that I'm aware of.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4월 중국 선박들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일 인텔파크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월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대다수 북한 노동자들이 돌아갔지만 아직 1,000명가량이 남아있다면서 이들은 노동 허가가 끝난 만큼 북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항구에 발이 묶였던 북한 선박들이 상당 부분 운항을 재개한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다시 시작됐는지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북한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100여 척의 선박이 운항하지 않은 채 해상에 떠 있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두세 배가량 많은 것으로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BOA가 최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남포항 일대에 운유 중인 선박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남포 컨테이너 항구와 석탄, 유류 항구 인근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약 30척의 선박이 떠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약 50척이 발견됐던 지난 3월 22일에 비해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좀 더 북쪽에 위치한 대한항 인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3월 위성사진에는 약 30척의 선박이 보였지만 두 달 뒤 위성사진에선 10척이 안 되는 선박만이 발견됐습니다. 남포항의 입국격인 서해쪽 바다에 머물던 수십 척의 선박들도 5월엔 모두 자취를 감춘 사실이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견된 선박들은 사실상 대기 중인 선박이 거의 없던 지난해와 2018년 5월보다는 많은 것이지만 3월과 비교해선 그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됐던 운항이 일부 재개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황은 남포 일대 개별 항구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남포 컨테이너 항구의 경우 지난 12일까지 컨테이너 야적장 앞쪽을 가득 채웠던 물체들이 다음 날인 13일엔 상당 부분 사라진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또 컨테이너 항구 야적장 중심부와 서쪽 지점에서도 컨테이너 더미가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컨테이너 항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BOA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21일부터 남포와 대한, 송림의 석탄 항구에서 선박들이 석탄을 적재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닉한센 미 스탠포드 대학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당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석탄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습니다.
You can see in most of them the black holes where the coal is going. So there's not really any way to hide that. And you know, once they get out of the
위성 사진을 통해 선박들 대부분이 적재함 속에 석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싣고 있는 것이 드러나며 이런 점은 덮개를 덮지 않는 이상 쉽게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석탄은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품목인 만큼 해당 석탄이 북한의 항구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했다면 이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이처럼 북한 선박의 운항이 재개된 정황이 일부 확인되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이 동시에 다시 시작됐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3월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불렀지만 대북 제재에 있어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동맹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조차 막지 못했던 석탄 밀수출 등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성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5월을 전후한 시점의 위성사진은 상황이 다시 바뀌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했던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며 북한과의 교류 협력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믿지 못할 상대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상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2010년 북한의 한국 해군 초기함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죠.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 해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이나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데 장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한국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외 방북과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을 담았지만 정작 조치를 결정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외 적용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과의 교류협력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교육원 행사 특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에 남북관계 추진 방향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남북 모두에게 위기지만 동시에 전염병 공동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2020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6.15 선언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공동행사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들도 북한 측에 공동행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북한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한국을 믿지 못할 상대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최근 미국과 함께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의 강행과 무력 증강에 계속 광분하는 것은 공화국의 선의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라며 한국 측이 남북관계 침체를 빚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혀보려는 한국 측 시도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15 의미가 김정은 시대는 많이 퇴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선대인 이제 김정일 시대의 어떤 상징이 6.15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김정은 시대는 이제 4.27 시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북한 내에서의 의미가 많이 이제 축소됐다는 게 우선 들 수 있고요.
한국의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보건의료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북한은 내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무엇보다 북한이 대미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대선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해야 되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런 북미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쪽과의 관계를 약간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야 남북관계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겹쳐 경제난이 심화된 북한으로선 민간 차원에서나마 남북교류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입니다.
6.15를 계기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6월 초 되면은 이제 우선 북중 간에 이제 국경이 다시 열릴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공편이 재개된다든지 그래서 아마 6월달이 넘어가면은 조금씩 민간 간의 어떤 접촉은 좀 확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홍미 실장은 연내 성사를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될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애를 쓰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남북 협력을 지원한다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5.24 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 자문을 하는 민간단체가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등 유관국들의 공격적 조치를 제언했습니다. 특히 국가들 간 동시 통합된 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는 19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관한 정책 분석에서 미국과 한국 등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방어 조치를 강화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선 공격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 사이 동시 통합된 행동이 북한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DD는 미 행정부와 미 의회에 제공하는 이번 정책 분석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과 이들의 재정을 지원하는 외부 기관에 대한 제재,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고위층을 겨냥한 사이버 정보 작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치 군사 고위층의 인터넷 접근성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활용해 북한 고위층 내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고 김씨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정보와 미디어를 배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가 필요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해외 기업과 관련해선 러시아 국영 통신업체 트랜스 텔레콤을 지목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의 새로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활동 증가를 돕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미국이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상당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물질적 지원을 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DD의 이번 정책 제언은 미 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상원에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 조항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가 최근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백악관 직속에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이 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짐 렌저빈 하원 의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invested heavily in disruptive and malign and offensive cyber.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해 정부 내 사이버 담당 차관보 자리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를 통합 관리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 총괄 아래 현재 설립 초기 단계인 이 센터는 적국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정보를 분석 통합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미 의회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 속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정보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최근 국가정보국 국장과 대정보보안센터 국장 지명자 인준안을 우선 안건으로 올려 자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북한의 무기 판매와 대량 살상 무기 기술 이전은 감지와 저지가 어렵다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증이 없어도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눈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20일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북한의 무기 판매와 군사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네 가지 정책 수단을 약 30년간 사용해왔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눈 전 특보는 이날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중동에서의 북한의 역할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중동 국가들의 북한의 군사장비 구입을 포기하도록 권장하거나 압박하는 접근법을 미국의 정책 도구 중 하나로 꼽으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중동 지역 내 북한의 최고 고객 일부가 미국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들이란 점에서 미국의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또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에 개입한 개인과 단체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접근법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국제금융체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무기수송 이동 차단은 보통 획득이 불가능한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첩보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한계를 지적했고 마지막 접근법인 미북 협상은 현재 난관에 부딪혔다고 평가했습니다.
Taken together, these various policy tools may to some extent impede.
아이논 전 특보는 미국의 정책 수단들은 중동 지역 내 북한의 미사일 확산 활동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지만 북한의 광범위하고도 고도로 정교한 불법 확산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중단시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는 중동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고 다른 나라 제품만큼 정교하지는 않아도 상대적으로 값싸고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the North has been a supermarket of military assistance. With products range.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이 중동에서 군사훈련, 갱도 건설, 소형 무기와 로켓,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판매, 탄도미사일 생산을 위한 장비와 기술 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원조는 재래식 무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핵과 화학무기 개발로까지 확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모스 야들린 전 이스라엘군 정보국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중동에서 북한의 확산 활동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들린 전 국장은 중동 지역에서 매우 은밀하고 은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북한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 지역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And the most interesting issue about it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 당국은 과거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으로 핵무기 획득을 위한 알키바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야들린 전 국장은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가깝고 영토가 크지 않은데도 북한과 공조해 핵무기를 획득하려 한다는 정황을 알아채지 못했다며 영토가 크고 지리적으로 먼 이란과 북한의 핵협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당국은 관례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이 없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must to continue and look to cooperation between Iran and North Korea.
시마샤인 전 이스라엘 전략부 부국장은 이란이 핵 개발에 필요한 물질을 북한으로부터 밀반입할 수 있다면 이를 시행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밀반입과 같은 은폐 방식이 아니라면 평화적인 핵 이용을 주장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협력을 주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과의 핵 협력이 이란에 상당한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샤인 전 부국장은 이어 이란이 과거보다 북한 사례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올해 초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거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So this is an example that one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Iran can imitate the North Korean example.
샤인 전 부국장은 이란이 지난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켬입니다.
유엔은 4년 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며 북한의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또는 대표를 위임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사나 인권위원회는 20일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자로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북한 국적자 23명은 자신들의 딸 12명이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돼 있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가족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하여 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딸들이 가족과 연락하거나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됐고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의 승인이나 감시 없이는 외부의 세계와 접촉할 수 없으며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보호청원 등 한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지 당사국인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가족의 대리인들이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른바 피해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업원 12명이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인신보호청원과 관련해서는 북한 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등의 방법이 남아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결정 채택 문서에서 이의 신청에 담겨진 주장을 고려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북한 국적자 23명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인정할 근거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한국 정부와 북한 국적자 23명에게 송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의 외부 세계 정보를 탐은 USB 보내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가 인터넷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웨비 어워드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 소감으로 정보로 북한을 해방하자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이 제24회 웨비 어워드 소셜 부문 최고 공익 캠페인 수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t's my honor to present the winner for Best Cause Related Campaign in Advertising to Flash Drives for Freedom by Human Rights Foundation.
웨비 어워드 측은 19일 저녁 웹사이트를 통해 개최한 시상식에서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캠페인을 펼쳐온 인권재단에게 웨비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턴 국장은 20일 VOA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는 대중의 상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을 돕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Demonstrates that given that this was a people's award and that many, many people on the internet had to vote for Flash Drives for Freedom, I think it demonstrates that there's interest in helping the North Korean people.
글래드스턴 국장은 인터넷 사용자 60만 명이 인권재단에 투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사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변화 아닌 기술 개발 시대에 맞춘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 전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비 어워드 측은 매년 뉴욕에서 열어온 시상식을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는데 수상 소감을 5개 단어로 함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인권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탈북민 박연미 씨는 정보로 북한을 해방하자고 외쳤습니다. 인권재단이 2016년 시작한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캠페인은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기부받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한국 가요와 드라마, 현재 한국의 모습 등을 담아 북한에 반입하는 운동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USB 90만 개가 북한에 들어갔고 북한 주민 100만 명 정도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인권재단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웹이 어워드는 미국 국제 디지털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가 1996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상입니다. 웹사이트와 비디오, 모바일, 인터넷 방송, 소셜 광고 등 7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상의 권위와 대중적 인기가 높아 인터넷의 오스카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완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금난과 신종 코로나에 따른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평양종합병원 등 다른 건설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뉴스는 19일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건설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이곳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대여섯 곳의 리조트 시설이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히 리조트 내 인공섬 고층 건물의 원형 전망대와 식당 바닥은 지난 두 달 동안 거의 진전이 없는 등 작업 속도가 정체됐거나 진척이 매우 느리고 물놀이장은 작년 이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월 13일부터 이달 4일 사이에 건설 노동자 숙소 상당수가 허물어졌다며 콘크리트 노동자 등 특정 기술자들이 떠난 것인지 혹은 일반 노동자 규모가 축소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최근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하는 평양종합병원과 미림 열병식 훈련장 같은 건설 사업이 이런 변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 저자로 미 국방정보당국에서 정보분석관을 지낸 피터 맥하우스키 씨는 전반적으로 리조트 건물의 외형과 부지는 대부분 완공되었다며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나 가구 추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방문해 완공을 강력히 독려하는 등 자신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 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북한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에 150동에 달하는 호텔과 놀이시설, 수상공원 등을 짓고 주변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연계해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이 두 번이나 연기된 끝에 최종 완공일로 다시 못 박았던 지난 4월 15일 태양절을 넘긴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완공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대대적인 선전 보도도 올해 들어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올 1, 4분기 북한 건설 개발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 매체에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건설 등 관광시설 조성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외자 유치와 관련된 관광시설 조성 사업 등은 최소화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예상된 결과라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VOA에 북한 당국이 직면한 경제적 궁핍과 유엔 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 북중 국경 봉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shutdown in imports to North Korea.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자력 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를 강조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수입까지 막히면서 관광지구를 완공하는 데 필요한 자재 조달 능력이 악화했다는 겁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전에 완공을 지시한 평양종합병원 같은 프로젝트가 명백히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되면서 관광지구가 뒤로 밀렸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당장 완공해도 찾을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평양종합병원 완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월리안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관광객 유치 문제 등 세 가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The most obvious one would be no customers. The chance of getting foreign visitors is slim to nothing.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북한 정부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자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데다 대규모 시설에서 일할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재정 능력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리조트는 내부가 고급 제품으로 이뤄진 주방과 욕실, 가전 도구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만 날림으로 서둘러 짓고 내부는 매우 허술한 북한의 전형적인 건설 방식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BN뉴스 김영권입니다.
차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 사업이 동맹관계의 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전 미 공군참모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화웨이 5G망 장비 도입 여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35 사업은 미군이 동맹군과의 합동 운용 전략의 구심점으로 내세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업으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8개 동맹국이 본국에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도입 예정이었던 터키가 지난해 러시아산 S-400 체계를 들여오기로 하자 미국은 전면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산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영국에 대해 F-35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35 생산 공정을 일부 동맹이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옮겨놓아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웰시 3세 전 미 공군참모총장은 18일 유대국가안보연구소 주최로 열린 전화회견에서 F-35 도입 사업은 동맹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분야라며 특히 커다란 분쟁을 야기하는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ry and present the best options possible and then see where the chips fall after the politics play out.
웰시 전 참모총장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중국산 5G 장비 도입 등 동맹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 질문에 상식의 의거에 계속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정치적 요소가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의 F-35 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거론하며 단가 상승, 도입 지연이라는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s may have happened in South Korea, well then the road's going to take a little bit longer. The systems will be a little bit more expensive by the time you get.
미국 합참 격리 참모와 로키드 마틴사 부사장을 지낸 프랭크 캠벨 미 공군 예비역 중장은 동맹국의 중국산 5G 장비 도입 여부와 관련해 F-35의 운용 설계 핵심 개념은 스텔스 기술의 보호와 정보망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 intrusion in either one of those capabilities will fundamentally damage the integrity.
그러면서 두 요소 중 어느 한쪽이라도 침해가 일어난다면 F-35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며 중국산 5G 장비 도입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캠벨 전 부사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F-35 해외 공장의 미 본토 이전 발언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면 동맹국과의 계약 해지 등의 향후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f our country decides not to do that, yes, we can do something. There would be contractual issues to deal with.
다만 영국 등이 사업 초기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핵심 동맹국들과의 계약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전 부사장은 또 F-35 생산 설비가 있었던 터키의 사례를 지적하며 동맹관계의 정치적 변수에 따라 공급망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공군 최신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최근 착륙 도중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F-35 기종이 아직 도입 초반 단계라는 점과 조종사들의 공격적인 비행 훈련, 기체 결함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공군 제58 전투비행대대 소속 F-35A 라이트닝 2 전투기가 19일 밤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착륙 도중 추락했습니다. 에글린 공군기지는 이날 야간 비행 훈련 도중 사고가 일어났고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35는 F-22 랩터와 함께 미군의 최신의 주력 전투기로 레이더상의 작은 새 크기로 포착돼 사실상 적 대공 감시망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 전투기는 앞서 개발된 F-22를 경량화한 기종으로 1994년부터 추진된 미 공군의 합동 전폭기 프로그램 JSF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추락사고를 포함해 F-35 기종은 최근 잇따라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8년 9월 수직 이착륙형 F-35B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뷰포트 해병대 항공기지에서 추락한 바 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 GAO는 당시 사고 원인을 해당 기종의 연료관 제조 결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일본 항공자위대 F-35A가 훈련 도중 일본 동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사고 발생 2개월 뒤 추락 원인이 비행 착각, 즉 착시 현상으로 인한 조종사 과실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 주립대학교 교수는 20일 VOA에 F-35 기종이 아직 도입 초반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early stages of being deployed, right? So I mean, just like any other
다른 기종과 마찬가지로 조종사가 훈련을 거쳐야 하고 새로운 운용 체계가 적용된 만큼 해당 체계에 적응한 다음과 비교했을 때 초반의 사고 빈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공군이 1993년에 F-16, 2005년에 F-15를 도입했을 때도 초반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사고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피해야겠지만 가끔 일어나는 사고를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 미래에 이를 반영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F-35 조종사들이 매우 공격적인 비행훈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Those pilots are training to do very aggressive things.
그러면서 그 어떤 조종훈련도 이들 전투기 조종사들이 받을 훈련만큼 공격적인 것은 없다며 지면 가까이 나는 저공비행과 기동훈련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들 조종사들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비행사고에는 조종사 실수 외에도 오작동이나 기체결함, 유지보수 문제, 설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less there is immediate determination of a design flaw or an equipment flaw,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설계 문제나 기체결함 문제가 아닌 한 한 번의 사고가 전체 비행금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이며 수정 요소가 발견될 경우 한국 등 F-35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로 즉시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2014년 7조 4천억 원을 들여 지난해 F-35 10여 대를 공군용으로 실전 투입한 데 이어 내년까지 모두 4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04년 5월 21일 국제축구연맹 FIFA가 창립됩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전세계 축구 국가대표 경기와 축구 세계 최고를 가리는 FIFA 월드컵, 대륙별 축구대회, 청소년 월드컵, 여자 축구 월드컵 등 축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축구 경기를 주관하는 스포츠 단체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둔 FIFA에는 2020년 현재 211개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에스파냐의 7개 나라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축구 조직을 설립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국가별로 축구협회가 있었습니다. 축구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20세기 초 축구의 인기가 영국에서 주변 유럽 국가들로 조금씩 확산되면서 축구 경기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자 이를 관리하고 이끌어갈 조직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소 보수적이었던 영국 축구협회는 새로운 단체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주도로 1904년 5월 21일 종주국 영국이 아닌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가 탄생한 것입니다. 1991년 5월 21일 인도의 전 총리였던 라지브 간디가 암살됩니다. 라지브 간디는 인도의 남부 지방에서 유세를 벌이다 꽃다발 속에 장치된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 여사도 1984년 시아파 경호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인디라 간디 여사는 1966년 인도의 첫 여성 총리로 1977년까지 세 차례 연임하며 인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경호원에게 피살된 것입니다. 인디라 간디 여사의 아들 라지브 간디는 원래 인도 국내선 여객기 조종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인디라 간디의 유력한 정치 후계자로 지목되던 동생 산자이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런데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이 암살당한 지 7년 후 5월 21일 아들 라지브 간디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